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와 함께 또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본문들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라는 이 공식적인 신분을 염두에 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 후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아주 깊은 정서적 교감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매우 개인적인 삶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들과 권면들이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득 차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바울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감당을 하고 있는 사도직과 그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적 그 지위와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임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확고한 소명의식은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매우 확신에 찬 증거를 더욱 힘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요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사역을 통해 그분의 기쁘신 뜻 속에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는다면 주어진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그 충성됨을 이 디모데에게까지 좀 잘 유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분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서 주님을 만남으로서 받았던 이 거룩한 사도적 사역의 그 유산을 누구보다도 디모데에게 흐트러짐 없이 잘 전수하고 싶자 싶은 잘 계승하고자 싶은 그런 매우 중요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로 매우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호칭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로 매우 마음이 약한, 매우 심약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처럼 전적으로 믿고 유일하게 의지하고 따르던 자신의 기둥 같은 영적 지도자요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 혼자 이 어려운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짐 속에서, 또한 모든 것이 평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일이 이제 비로소 교회를 향한 거대한 핍박의 먹거림이 몰려오고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직면해야 될 그 큰 어려움과 또한 자신이 더불어 감당해야 될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매우 곤고한 형편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심약한 그는 너무도 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위기와 그 세상적인 위협 앞에서 크게 압도가 되고, 그래서 그는 내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큰 걱정 속에, 큰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이 디모데의 딱하고 긴급한 사정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사도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긴급하게 개인적인 편지를 다시 한번 써서 공적인 어떤 교리적인 문제, 또 교회의 목회에 관한 그런 권면보다는 디모데 개인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금 힘을 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일어설 수 있기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 격려하는 편지 서신으로만 부족할 것 같았는지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옥정에 있는 자신을 꼭 찾아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참,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드릴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이 디모데를 불러서 감옥에서 그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편 속에는 바울이 늘 디모데의 삶 전체, 그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눈물을 늘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뿌리 깊고 진실한 믿음을 늘 생각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연약해진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가 현재 닥치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해서 맡은 바 거룩한 소명과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진정한 고백과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언제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인정한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선대로부터 잘 계승되어 온 믿음인 경우에는 특히 비록 그것이 때때로 꺼져가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코 소멸되거나 그냥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1차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매우 큰 시련과 고통, 특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신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태한 사역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차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사역자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알고 그를 이제 자신의 동역자로 삼게 되는 그 기록을 통해 볼 때는 바로 그곳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인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23절에 있는 1차 여행 때 먼저 이 디모데가 멀리서나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가 큰 복음에 대한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고유의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적 신앙에다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 사실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본격적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할례까지 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디모데는 바울의 애제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받게 됩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많은 후배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또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일컫는 정도로 사랑을 받는 충실한, 정말 충직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단순히 일 중심 또는 사역 중심의 관계에 국한된 그런 동역자 내지는 그런 일꾼으로만 여기지를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더욱 강조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바울은 디모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그 혈연 관계에 못지않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주님의 피로 맺어진 강력한 영적 혈통 관계로서의 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 관계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자라는 그런 학교 울타리 내지는 교실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관계, 오히려 육신적인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뜨겁고 긴밀한 하늘 가족이라는 그 강력한 유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그리고 오늘날 많이 그 회자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을 두고 뭐 요즘 제자 훈련이니 무슨 제자도니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만 이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내지는 모든 서신서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유일하게 제자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그 부분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 원래 그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그 단어가 없다는 뜻이 되죠. 여하튼 이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 서신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들 또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가 한번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썼나 로마서부터 한번 끝까지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예.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의 제자였지만 사실상 오히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디모데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녀라라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가장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던 힘들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따뜻한 자녀들이다라는 호칭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307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미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녀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다시 속을 새기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섬기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혈연적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친형제들이나 자신 직접 낳은 자식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증거 기절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 또한 대표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도 참 바울에게 굉장히 그 골치를 안겨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두 개 교회가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모두를 향해서 그 성도들이 자신의 친자식이요 자기가 친히 낳은 자손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많이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그 부자였던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이 빌레몬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 라는 매우 파격적인 그런 권면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이제 내가 좀 곁에 두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될 중요한 일꾼이니까 이제는 형제로 받고 그래도 내가 내 뜻을 어기면서 내 뜻과 반해서는 그런 일을 안겠다. 네 동의를 먼저 얻고 나서 네 종이었으니까 네 허락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죠. 10절에서 빌레몬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빌레몬을 향해 빌레몬서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애제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자녀와 같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그런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서 자주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우리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가족 이상의 혈연적인 그런 친족 이상의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 줄 수 있다라는 매우 거침없는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중요한 이론이었던 이 사도 요한도 바울 사도와 동일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이 세 개의 서신 속에서는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죠.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횟수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8번에 걸쳐서 바울은 사도 요한은 성도들 향해 나의 자녀들아라는 아주 애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들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자신도 바로 동일한 그런 인식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그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신약성경 20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친가족을 너무 그냥 냉담하게 무시했다라는 그런 약간 섭섭한 느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죠.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변화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친족 이상의 그런 강력한 애정과 사랑,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넘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참 내뿜으시면서 그런 진실한 가족애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분명한 증명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같은 가족적 개념, 가족보다 훨씬 중요한 하늘 가족의 그 연대 안에서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제한된 특정한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 단지 일 중심으로 회집된 군중으로 끝난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회집된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단지 세상적인 사교 클럽 정도의 수준, 그런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정말 끊어낼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가능한 그런 가족적인 유대로 맺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데 매우 기여한 핵심 요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신앙, 온전하고 바른 신앙과 그 거룩한 사역의 내용들이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제대로 계승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로 흔들림 없이 잘 계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유산의 이 계대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유대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더 깊게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성도들 관계에서 반드시 포괄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처럼, 혈연적 관계를 능가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 안에서의 가족적인 연대와 유대가 강화되고 온전하게 넓혀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더욱 신앙적인 열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서로를 섬겨 나감으로써 더욱 새로워지는 역동적인 그런 신선한 하늘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흠없이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그 신앙과 삶과 사역의 열정이 있어서 지칠 줄 몰랐던 이 사도 바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애정, 헌신과 충성의 열정이 그처럼 그침없이 정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 그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잉태되고 또한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또한 그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났던 영적인 자녀들 때문에 바로 바울 자신의 신앙과 사역, 그의 인생이 그만큼 주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거룩한 열정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3차원적인 면에서 이 신앙의 계대성,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잘 유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강조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비요 아들의 관계라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암시를 먼저 줍니다. 또한 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선대로부터 내려온 그 고귀한 신앙이 바로 자신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의 가문에 계속 대를 이어서 계승되고 있는 이 믿음의 관계,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 있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유전과 계승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만큼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왜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삭에게 잘 계승을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각각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잘 이전한 매우 신실한 그런 삶과 신앙의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은 이 사실을 좀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통상 쇠마, 뭐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택해서 그 본문 자체를 쇠마 부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6살 되면 맨 먼저 암송을 시키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일이요. 또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잘 기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7절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자녀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들, 인격적인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본을, 그 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꼭 하나님을 잘 믿어라라는 말에 앞서서 그 부모의 삶과 신앙을 그냥 건너뭐 보는 것만으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우리 부모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남포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교육위원회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발진을 시켜서 오늘부터 저희 작년 1부로부터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서 다음 세대와의 그 대화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통보를 제가 받으면서 오늘 본문을 오늘 소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매우 큰 염려와 걱정 속에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각 가정에 있어서나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 자산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서 잘 계승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참으로 어떤 혈연적인 그런 유대를 넘어서는 혈연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본질과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남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더 긴밀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돌보고 하는 그 일에 더욱 부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 시간과 공간을 제한적으로 구별해내는 것만으로는 이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의 사역을 통해서,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또한 어느 모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긴밀한 유대와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중요한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실패함 없이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 주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리로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존귀한 사랑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유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당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이 중요한 주님의 명령과 당부 앞에서 이 귀한 사명을 소홀히함이 없이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감당하여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어디에서보다도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참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하늘 가족된 이 영광된 지위와 이 특권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손들에게 잘 계승하고자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며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